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노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엄중히 내리시는 것 중 하나가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에도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이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질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징계가 내리게 됨을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걸 틀리다고 하고 틀린 걸 맞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어그러진 것, 굽어진 것을 곧게 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하나님께서 곧게 펴신 것을 굽게 하고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그의 목적이고 그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때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나쁜 것을 우리 가운데 심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선한 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을 더 좋아하고 통쾌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데 그것을 빼앗아가기보다는 그 건강 가지고 죄 짓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을 더 통쾌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거기서 더 아주 통쾌함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언변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하고 축복하기보다 그거 가지고 오히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사용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대적이 하는 일들입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영적인 무지와 혼돈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나쁜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내가 알면은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악한 것을 보고 선하다고 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보고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기 가장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것 자체가 진리를 왜곡시킨 거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시아닉 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뭐 랍비로서 교육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였다, 메시아가 아니었다 이걸 둘째치고라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자기들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공의를 이루지 못한 그런 판결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어떤 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열 가지 법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들이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속이는 뭐 추나 저울에 대해서도 하나님도 그렇고 구약에도 보면은 굉장히 아주 시리어스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뜨리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가 메시아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재판, 예수님이 받으신 판결 그 과정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잘못된 결정들을 해왔지만 그 결정만큼은 최악의 결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못 박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불의하고 또 불공평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말도 안 되게 재판받으시고 또 판결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죠. 이것만큼 선한 것이 왜곡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진리 그 자체가 세상에 오신 분이신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고 거짓이라고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만큼 큰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죠. 진리를 진리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 생각, 내 판단이 더 옳다라는 것.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고 고치려고 들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것. 이것이 악한 우리의 본성이었다는 겁니다. 32절 보니까요. 다른 두 행악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과 다른 것이 그들의 죄값을 받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 장소와 그 장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저라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모른다고 해서 무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르고 무지한 것과 무죄한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하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여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한 예수님께서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모습이 빛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두운 그 십자가의 형벌 가운데 그 끔찍한 날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을 수 있는 그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은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빛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어두움을 탓합니다. 우리는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저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입니다.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악함이나 무지나 영적인 분별력이 부재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탓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왜 세상은 저렇게 어둡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무지하지? 왜 저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지?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서 비치는 빛이 되고 그 맛 잃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비웃었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비웃었습니다. 네 자신을 한번 구해봐,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였죠. 사실 그 말은 다 사실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도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셨을 때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이라도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열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열두 군단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6천 명 기병과 120명 기병 등을 포함하는 큰 군단을 뜻합니다. 근데 열두 영 그러면 뭐 이건 대단한 거죠. 열왕기하 19장 말씀에도 보면요, 밤에 여호와의 사자 한 분이 나와가지고 아수르 진을 이렇게 다니니까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리는 그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뭐 열두 군단 되는 천사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인 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과 교만함과 악함을 그냥 드러내는 말이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함께 못 박힌 강도도 조롱하죠. 네가 그리스도면은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한 강도가 이야기를 하죠. 41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한 강도는 진리를 진리대로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마음이, 그 눈이 임했던 겁니다. 나는, 우리는 이렇게 달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합당한 대응으로, 보응으로 죽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옳으시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네 자신을 구해보라고 하고 조소할 때, 그때 이 강도는 아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달려있는 것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이 고백이 혹은 이 기도가 저는 그 어떤 기도보다 파워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성경 공부도 없었고 어떠한 세례식도 없었고 어떠한 단계별 과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참한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그 어둠의 자리 가운데 그 강도는 그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죄인을, 그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도, 그 어둠이 짙은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절망,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도 건지실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열심히 하는 거요? 아니요. 심지어 이 죄인은 세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 하나, 그 기도 하나, 그것이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또 빛이 임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이 강도의 한 이 말은 지옥을 순식간에 낙원으로 바꿔놓는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됨을, 부족함을, 또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오직 저분 한 분에게 있음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처럼 처참하게 조롱 가운데, 수치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한결같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그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을 선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빛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요청했을 때 그 빛이 그 강도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예수가 그의 소망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조롱과 수치 가운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서 그 강도는 영혼을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아무리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들여다봐야 답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처럼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라 하더라도 그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짙은 어둠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절망의 끝자락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그 순간 지옥이 낙원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과 그 어두움과 선을 악이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빛을 비추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모든 사람이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할 때도 우리는 선을 선하다고 악을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진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한 어떤 어둠 가운데 또 어떤 절망의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진정한 진실된 고백 하나면, 그 기도 하나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지옥에서 낙원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